제24편 영원한 상급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번째 예언의 결론이면서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인 12장을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부분으로 좀 나눠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건 계시록에도 나오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말과 통하는 말이죠. 두 번,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이건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11장 마지막 부분과 관련이 있겠죠? 12장 첫 번에 나오는 그때에는 11장 마지막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11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아까 이미 공부하셨죠? 북방 왕이, 다시 말해 로마 교황권이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그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아주 생존권 자체를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세상 역사는 이제 마감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드디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적극 개입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이 그대로 나오죠? 그때 누가 일어나겠다고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구출해낼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그 역경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잠시 방치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사시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꿈치가 상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었듯이,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자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제 그 직전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환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환난 때문에 구원을 놓칠 사람은 없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이 극심한 환난은 구원받을 자들이 정해진 이후에 있는 환난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환난이 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체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아직 징조가 다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구원받을 자가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하나님 믿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분들이 계시면 그분 때문에 재림의 시간이 조금 앞당겨진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확정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확정짓는 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근데 그 인치는 사건 속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이 바람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확정돼 버리면 이 땅에 무서운 재난이 닥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 차기 전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예? 수가 차면 끝입니다. 기한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 구원받을 백성의 가담한 사람들이 과연 적합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림 직전에 있을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이 큰 환난, 핍박 이것은 왜 필요한가 하면은 1차적인 의미에서는 이 지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바로가 그래 뭐 우리나라도 지금 복잡하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아유 빨리 나가버려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안 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내려서 애굽을 쑥밭으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확정되면은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입니다. 그 일곱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야곱의 환난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이 환난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온 땅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증거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증거를 얻으려면 이런 환난을 한번 통과해서 견디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낙엽수, 여름에, 한여름에는 낙엽수와 그 사철나무들이, 상록수가 다 시퍼래서 무엇이 상록수고 무엇이 낙엽수인지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려치고 하면 그 낙엽수는 여지없이 변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무리들이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아무개 집사의 쭉정이 같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나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외부적 세상으로부터 아주 심한 핍박이, 고난이 몰아닥치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했는지 증명이 되는 단계가 바로 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로 9절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환란에 대하여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자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남자가 그런 창백해 해산하는 여자처럼 그런 모양을 갖게 되는 일이 도대체 뭐 때문이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게 아까 그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개국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었지만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다윗은 실제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긴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마지막 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경험을 비유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집안에서 형과의 문제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의 장자권까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받도록 돼 있어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이제 못 참아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술수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훔쳐서 도망을 가서 아주 죄책감 속에 이렇게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노숙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를 사랑하셔. 그게 사기꾼 아닙니까, 사실은. 예? 야곱이 원래 그 사기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지만, 이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닥다리를 내놓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는 확증과 보증을 주신 겁니다. 이미 거기서 이미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이 다 형통하지 않습니까? 재산은 불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역시 또그 그냥 사기꾼의 기질이 조금 있어가지고 몰래 그냥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도망가다시피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막또 뒤쫓아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너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내딸다 데리고 아무리 내 아내지만 내 딸인데 말이야.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데리고. 아, 네가 가겠다 그러면 내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참 이렇게 보내줄 텐데 속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그 삼촌도 좀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돌 넘어가지 않겠다. 너도 이 돌을 다시 넘어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자기 고향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야복강에 도달했을 때에 불길한 소문이 온 거예요.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끌고 아주 그 해묵은 일이지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 동생을 아주 박살내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의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오직 보이는 곳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생사를 건 기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입니다. 여러분, 몸이 고생스러운 것보다 이 정신이 고통스러우면 그게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직전에 그런 격렬한 정신적 고통을 왜 당하게 되느냐? 일단 구원받을 자의 수가 채워지면 인간의 모든 운명이 결정돼 버리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서 불의한 자가 회개할 수도 없고 의로운 자가 타락할 수도 없어요. 이미 구원이 확정된 겁니다. 구원이 확정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시던 예수님의 중보 사업도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이 북방왕을 비롯해서 온 세상이 공격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처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죄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늘을 보니까 중보가 끊어졌어요. 그때 당하는 정신적 고통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종합적으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고통은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구원은 받겠다고 돼 있어요. 아마 그때가 되면 여기서 배운 공부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고통스럽지만 구원은 보장된 것이라고 배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 직전에 이 극심한 환난의 과정을 지나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171페이지.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아주 난해한 부분이 하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깨어 티끌 가운데서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이죠. 틀림없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절은 그동안 우리가 거의 잘 생각하지 않았던 특별한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이런 이제 강의를 듣고 이해를 충분히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지금 일단 다루겠습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부활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아시는 대로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될 의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의인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죽어있던 악인들은 그냥 무덤에 있고 살아있던 악인들이 다 멸망합니다. 아까 산 바위에 틈어 뭐 우리 위에 떨어져 가리우라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요. 예. 예. 그리고 재림 이후에 천년의 기간이 있죠.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에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천년기 후에 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기가 나오죠. 이때에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했는데 공중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첫째 부활이고 부활을 했는데 저 앞에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둘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배우셨으니까 부활했는데 아 이게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지 말고 그냥 아예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부활했는데 공중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 그럼 그 이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두 부활을 가리켜요. 악인과 의인이 같이 부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같이 일어나는데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수욕을 당한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172페이지 보시면 첫째 부활에 관련된 성경절을 써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 때 일어나는 부활의 장면들이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재림 때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을 뒤집으면 천년이 찬 후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의 둘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확실한 부활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재림 말고 그 나중에 있을 일인데 이것이 바로 천년 후에 있을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니엘서 여기 12장에서 초두에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과연 무엇이냐? 예? 다니엘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결의하는데 같이 동참한 가야바와 공회 의원들에게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제 따져 물으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한 악인들이 뭘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는데 그들이 재림하는 광경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재림의 장면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살아있던 각인들이 다 볼 것이고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 이건 십자가에 직접 못 박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다. 그 악인들이 지금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들이 일반적인 부활로 말하면 언제 살아야 됩니까? 재림 때 삽니까? 천년 후에 삽니까? 천년 후에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말씀하시기를 재림하는 광경을 그 찌른 자가 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결의하는 일이나 직접 못 박는 일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재림하실 때 잠시 일어나서 그 재림을 보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진실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늦었어요.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수욕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 번 죽어요. 세 번. 한 번 죽었죠? 재림 때 잠깐 일어났다가 또 죽죠?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났다가 다시 또 죽어요. 한 번 죽어도 억울한데 이 사람들은 세 번을 죽어요. 근데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죽어요. 지금 이 다니엘 공부하신 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서 나온 자들 중에 살아서 영광을 받게 될 사람도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활하고 지금 악인들하고 같이 일어난 이 의인들의 부활하고 재림 때 있는 부활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설명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 중에 자금 이후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전에도 죽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금은 뭐 지금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말씀하셨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냐? 계시록 14장은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계시록 1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844년을 전후로 해서 재림기별과 함께 새 천사의 기별, 뭐 재림기별 자체 속에 새 천사의 기별 자체 속에 재림기별이 들어 있지만 이 지상 역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전파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 그 기별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또 특별히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그 기별을 들은 것 자체만 가지고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다니엘 12장 2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무엇을 얻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 이 사람들은 왜 특별한 복이 언급되는가 하면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부활과는 달리 먼저 부활해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직접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순종하다가 잠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12장의 그 특별한 부활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한 자들, 그다음에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깨닫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깬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재림을 직접 살아서 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 그의 죽음에 가담한 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살아나가지고 재림하는 광경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신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이 특별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시기 전에 이미 살아나가지고 재림하신 광경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특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보십시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10절을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다니엘서에 나온 마지막에 관련된 예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아무에게나 다 이해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겸비한 심령으로 하늘이 주는 지혜를 받은 자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자들은 마침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반복 용법이긴 하지만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도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이게 두 말을 합친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니엘서 12장 특별히 또 10장부터 12장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또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두 말은 서로 각각 나와 있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배우고 깨달은 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기별을 전해서 그들도 이 말씀을 깨닫고 옳은 대로 돌아오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점수가 한 50점 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먼저 깨달은 다음에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길도 비추어줘서 어둠에 넘어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성경절이 4절에 나오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4절은 얼핏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의 내용은 마지막 때가 돼야 펼쳐지고 해석되고 가르쳐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고 하는 말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끝까지 해석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말세가 되면 이 말씀이 밝히 해석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거는 봉함된 책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펼쳐서 할 공부지 이 세상에서 할 공부가 아니라 그리고 딱 덮어놓고 다니엘서는 무서워가지고 근처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을 뭐하러 여기다가 붙여놨겠습니까? 하늘에 가서 다시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서 주실 일이지.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가깝다는 것은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예언의 말씀을 밝히 펼쳐서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밝게 비춤으로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덮어둘 책이 아니고 이 시대에 펼쳐진 책이고 펼쳐서 가르쳐야 할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무슨 말을 계속 많이 들었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자꾸 어디와 관계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와 자꾸 관련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자꾸 얘기하는데 서로 이게 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나중에 보면은 그걸 계속 알려고 하는데 끝내는 다니엘도 모르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도 하리라. 이 말을 뭐 다시 다르게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가장 자연스럽게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풀이를 한다면 말세가 되면 교통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요즘에 그걸 느낍니까? 저는 비행장에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지 모릅니다. 삽시간에 여기 있다가 그 다음날 저기 가고 아침 먹고 제주도 갔다가 볼일 보고 서울에 와서 점심 먹을 수도 있고 상상도 못하던 속도입니다. 지식이 말할 수 없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서기 1750년까지 축적된 과학 지식이 150년 만에, 다시 말하면 1900년에 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1900년까지 쌓였던 누적된 지식의 다시 또두 배가 되는 데는 50년밖에 안 걸렸어요. 1950년에 두 배가 됐고, 그리고 1950년 동안에 쌓여진 지식이 두 배가 되는 데는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발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컴퓨터 때문에 뭐 무서울 정도로 지식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어요.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만들어지지만 이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던 그 도구들이 공해의 원인이 돼가지고 공기를 더럽히고 온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174페이지 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그 모든 속도를 내는 지식과 과학을 급속하게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는 도구들이 다 1800년대에 거의 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190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일일이 다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도표를 보시고, 컴퓨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중화되고 이렇게 저렴한 값으로 모든 사람이 사용된 게 최근의 일이지만 이것이 컴퓨터가 이제 최초로 한 모양을 가지고 시작된 것은 1946년입니다. 달나라 가기 전에 이미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주 발전이 돼가지고 처음에 컴퓨터는 크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지금은 요만한 거 하나에 딱 앉으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 그런 컴퓨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지식의 발전을 가속화시킨 것은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1803년에 제조업이 기계화되고 1811년에 윤전기 인쇄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대량 인쇄가 이제 가능해졌고 이런 배경 속에서 1804년에 성서 공예가 발족이 되고, 1806년에 미국 성서, 1804년에는 영국 성서 공예, 1806년에는 미국 성서 공예가 이제 만들어짐으로, 1798년까지 까지 지속된 종교 암흑 시대가 거치면서 바로 이제 19세기 초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게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함과 동시에 그동안 파묻혔던 성경이 대량으로 찍혀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서야. 성경이 대량으로 찍혀 나오면서 두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경을 비평하는 겁니다. 이건 가짜고 이것은 진실이고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저한 현상은 성경을 펼치니까 계속해서 재림에 관한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19세기 초에. 그래서 이 성서 고등비평은 제가 언젠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고학이 발달함으로 땅 속에서 역사적 증거들이 다 나오면서 고등비평은 해결됐고 재림운동은 세상 이곳저곳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므로 그 재림운동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림의 분위기가 온 지구상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1816년부터 1818년까지 성서 예언을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다니엘 8장 9장의 2300주야를 해석하게 된 북미 지역의 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재림운동을 벌였는데 그것이 급속하게 북미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2300주야의 그 마지막 해석은 마지막 적용은 빗나갔지만 이 예언 해석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깨우쳐주는 큰 효과를 일단 나타낸 것입니다. 예언 해석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서 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지금 여기서 갑자기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불러줬어요. 그렇죠? 내용이 지금 그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는 다니엘이 본 것을 자기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말로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5절에 나오는 다른 두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다니엘과 가장 가까이서 이 계시를 가지고 전해주고 전해받는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두 사람은 가브리엘 말고 다른 두 존재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를 보면서 계속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지 이 다니엘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알고 싶어 했고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확실한 답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 다른 두 증인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폭 넓혀서 생각해보면 어떤 확실한 것을 증거할 때는 고린도서 13장 1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거하고 증참하라 이제 그런 그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그 이 히브리인들의 그래서 그랬다고 확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브리엘이 혼자서 해도 될 문제를 이제 둘이 더 내려와서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아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두 존재가 더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제3의 인물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역시 5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나온 겁니다. 다니엘 10장,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계시 묶음이 10장부터 12장이라고 그랬죠. 다니엘 10장 초두에 5절, 6절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하면서 그 계시를 주시는 원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10장 초반에. 근데 여기 다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계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계시의 주인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10장에 나타난 분이 12장 끝머리에 또 나타난 걸 보니까 역시 10장, 11장, 12장은 하나의 연결된 계시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된 겁니다. 근데 그 먼저 보였던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강을 중심에 두고 한 사람은 강 이편에 있고 그렇죠? 한 사람은 강 저편에 있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강물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 하나가 강 이편에 있던 사람인지 강 저편에 있던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됐지만 그 둘 중에 하나가 강물 위에 있는 분에게 세마포 옷을 입은 분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질문은 다니엘 8장 13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이 어느 때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7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물 위에 있던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6절에 그 좌우 손을 하늘을 향하여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좀 특이한 모습이죠? 그냥 바로 말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여 가로되. 지금 이 모습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한 힘센 천사가 맹세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계시록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까 똑같죠? 손을 들어 이건 아까는 좌우손인데 여긴 지금 오른손을 들고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위에는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돼 있죠. 맹세하여 가로되 비슷한 모양이죠. 뭐라고 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 난하 그 제일 아래에 보충 설명해 놓은 데 보면은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남은 때가 없다 혹은 시간이 다시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장면 지금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강 이쪽 저쪽에 두 존재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강물 위에 있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키면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때가 대단히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거기 본문을 또 잠깐 볼까요?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한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한때도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한때도 때 반때는 다니엘 7장에서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로마 교회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 보면은 지나간 역사지만 다니엘 시대에서 보면은 미래에 있을 일이죠. 미리 이제 아주 확증해서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교황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깨진 1798년까지 1260년간의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권세가 무참히 깨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즉 1798년이 지난 후에라야 악의 권세를 멸하는 심판이 시작되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권세는 반드시 한때도 때 반때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있겠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심판이 있은 이후에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악의 세력이 옛날처럼 또 긴 세월 동안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악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기간은 없어요. 잠깐 동안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 한번 힘을 써보는데 결국 그 힘은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기간이 지난 이후라야 악의 권세가 꺾이게 될 것이다는 것을 지금 이 물에 서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지금 아주 확정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끝날 것이다. 다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2장 8절부터 10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얼른 이제 조금 이해가 가죠. 나는 그 한때도 때 반때가 지나서 뭐 이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말을 내가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갈지어다. 이제 너는 이거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너는 이제 그만 가라. 그 말을 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세가 돼야 그때 사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있는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추려 설명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걸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살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해석하고 깨달을 것이니까 너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니 너는 이제 그만 가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이것은 이제 이 그런 핍박의 기간 중에 그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연단 때문에 더 신앙이 순결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정결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77페이지에 마태복음 또 베드로전서, 욥기, 계시록, 로마서에 나오는 이 몇 성경책들을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고난받을 때에 피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특히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그 오색의 그 투병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러한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그 시련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단련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 질병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금같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기도하고 극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더 순결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깨우쳐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악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른 해석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깨끗한 동기가 필요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편리한 것만 믿고 자기한테 안 맞는 것은 거절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지금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이 기별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깨닫는다. 이것이 비록 포함된 책이지만 일단 펼쳐지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어두운 혼란한 시대를 밝혀주는 빛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자들은 이 어두운 미래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입니다. 애굽 땅에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 광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둡지만 진리와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에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빛을 순종할 때 더 큰 빛이 올 것이고 빛이 왔을 때 순종하면 더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마침내 완전한 빛, 하나님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계시록 12장 11절로 13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간단하면서도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좀 지금까지 해석된 범위 안에서 저는 뭐 더 이상 밝은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석된 것을 잘 종합해서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는 것 말을 딱 들으면 이제 다니엘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이 교황권과 관계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하고 성경의 예언과 관련된 역사적 연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적 역사의 연대의 마지막 연대는 2300주와의 끝인 1844년입니다. 어떤 연대도 1844년을 넘어가서 적용되는 연대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은 때가 없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1290일이나 1335일도 1844년 이전에 끝나야 합니다. 그건 확실하죠? 예. 그러면은 1차적으로 1291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역사적 예언도 물론 그 연일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 실제 날수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날수로 하면은 상당히 억지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연일 원칙에 적용시켜서 1290년이라고 이제 하고 시작점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며칠을 1229일을 지내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고 적용한 단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교황권이 확립된 이후로 1290일을 지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교황권이 확립된 해를 몇 년으로 했습니까? 538년으로 했습니다. 538년으로 했는데 이 538년은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2300주야를 해석하거나 1260년을 해석할 때 이것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황권이 이제 상당히 급성장하다가 서로마가 이제 그 힘을 사실 이제 교황에게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마의 힘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 교황권은. 왜냐하면 로마,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로마에 있던 황제가 이제 망하기 좀 직전에 다른 데로 옮겼고 로마 시에 있던 로마 교회 감독이 점점 힘을 얻어서 이제 크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교황의 권세는 서로마 제국의 힘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거대한 동로마 제국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서로마가 망한 이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훨씬 오래 버텼습니다. 1000년 뭐 가까이 버텼어요. 서로마가 476년에 망했고 동로마는 아마 1450년 가까이 가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 동로마 황제가 이 로마시에서 지금 자라난 교황의 권세를 인정했는데 그것이 언젠가 하면은 533년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확실한 연대예요. 533년에 로마 교회 감독이 세계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533년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538년을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이 동로마 황제가 그것을 적용했을 때, 선언했을 때, 그 황제가 아마 유스티니아누스인가 그럴 거예요. 했을 때, 인정은 받았지만 실제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었어요. 어떤 제한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그전 지역에 소로마가 원래 있던 전 지역에 게르만 민족이 사방에 퍼져 있었는데 그 게르만 민족의 상당한 수의 민족이 교황권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아리안주의의 신앙을 신봉하고 있었어요. 교황은 아다나시우스파였고 아리안주의를 신봉하는 파들이 있어가지고 교황이 선언은 받았지만 세계교회 머리로 작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 저항하고 있던 아리안주의 교도들이 다 정복되었는가 하면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것이 동코트인데 이 동코트가 정복된 것이 538년입니다. 그래서 538년 이후로 교황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의 시작점을 538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권 확립을 538년으로 지금 보고 1798년에 1260년이 끝났다. 그렇게 이제 적용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98년에 끝난 이 교황의 권세를 뉴 물건이 세워진 때로부터 얼마가 지나겠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290년이 지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1260보다 얼마가 더 많아요. 30이 더 많아요. 그럼 1798년으로부터 1290년을 가면은 이거 몇 년이 되는가 하면 508년이 나옵니다. 그럼 이 508년에 도대체 이 교황권과 관련된 또 다른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179페이지에 나오는 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여러 책들을 요약해 가지고 이제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상세하게 할 수는 없고 1, 2, 3, 4, 5, 6번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게 1790년 이해가 갑니다. 교황권이 큰 힘을 가지고 세계 머리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를 본의 아니게 내어준 서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회 감독을 세계 교회 머리라고 공인해준 세력은 동로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인을 해주었지만 동로마는 상당히 동쪽으로 멀리 치우쳐 있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쪽 유럽 세계에서 교황권이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준 나라는 실제로는 그 이후에 성립된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직 완전히 형성된 신성 로마 제국은 아니지만 그 토양이 이미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실세는 게르만 민족인 프랑크였습니다. 프랑크는 오늘날 어딥니까? 프랑스예요. 게르만 민족 중에서 그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프랑크였습니다. 그 당시 이름으로. 근데 이 프랑크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황권의 세력과 밀착하게 되었느냐? 별로 큰 힘을 쓸수 없었던 교황권과 어떻게 해서 밀착되었느냐? 496년에 프랑크의 클로비스 왕이 다른 게르만 민족인 알레마니, 그 여러분 열국으로 분열될 때 지도 보셨죠? 뭐 프랑크, 뭐 동코트, 소고트, 뭐 알레마니, 뭐그다 나오잖아요. 다른 게르만 민족인 이 알레마니하고 이게 생사를 건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톨비악 전투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에. 톨비악 전투에서 1차적으로 대패했어요, 패했어요. 그런데 패한 후에 다시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아내가 그 게르만 민족 중에 또 하나가 부르군디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부르군디의 공주였는데, 그 아내가. 클로스비 아내가 부르군디의 공주였는데,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크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도와줬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믿고, 그렇게 승리를 한 다음에 2년 후에 498년에 군사들 3,000명하고 같이 개종을 해가지고 카톨릭 교인이 됐어요. 프랑크의 클로스비라는 왕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상당한 부분의 게르만 민족들은 로마 교회와 적대시하고 있는 아리안주의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황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 동로마 황제, 이 당시 황제 아나스타시우스는 이단적인 신앙에 또 빠졌어요. 이렇게 게르만의 여러 민족들이 교황을 적대하고 동로마 황제도 별로 도와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운 상태에서 이 프랑크 왕 클로스비가 군사 3,000명과 개종해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편이 된 것은 교황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로 개종한 프랑크가 다른 로마를 적대하는 아리안주의 신봉하는 게르만 민족들과 이제 전쟁하던 중에 특히 507년에 고트족, 동코트, 서코트 있었죠? 고트족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 전쟁을 할때 클로스비 왕이 이 전쟁은 로마 교회를 위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는 동코트와 싸우면서 이 동코트를 치워버려야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로마 교회를 위한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마침내 그 알라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고트족을 격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거의 전역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드디어 파리를 수도로 정하고 서유럽의 주체 세력이 되었습니다. 507년에.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여기 그책 이름을 The Civilization During the Middle Age 이런 책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서기 508년 클로스비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아나스타시우스로부터 로마의 귀족과 집정관의 칭호와 영예를 부여받았다. 몇 년에? 508년에 그러한 공적인 지위를, 영예를 받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때로부터 508년에 그러한 직위와 칭호와 영예를 받은 뒤로부터 대대로 프랑크의 왕들이 카톨릭 수호하는 데 선봉이 됐고, 멸망의 미운 물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로마 교회 세력의 기초를 놓아주는데 이 프랑크의 왕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발단이 508년이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90일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 1335일. 이것도 역시 1335년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335일에 대한 예언도 언제를 넘어가면 안 됩니까? 1844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후로 계산해 버린다면 1290년이 끝나고 1798년에 끝났죠? 거기서 다시 1335년을 더해 버리면 300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에서 시작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1290년에 관련된 시작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508년이었죠? 그래서 1335년의 기산점도 언제로 봐요? 508년으로 일단 잡고 출발합니다. 그럼 508년에서 1335년으로 가면 어디 가서 만나느냐? 예? 1335년을 가면 508년부터 1843년으로 갑니다. 1843년으로 가요. 1844년에서 얼마가 모자랍니까? 1년이 모자라지요? 자, 그러면 180페이지 윗부분에 일단 본문을 잠깐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또 복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뉴 잉글리시 버전에 보면 기다리다가 1335일에 마침을 볼 수 있기까지 사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언제 마친 겁니까? 지금 1335가 이 연대로 계산하면 1843년에 마친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말 현대인 번역판에 보면 1335일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1335일이 마치는 1843년이란 도대체 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복. 아까 그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어딘가 하면 이쪽입니다. 1843년, 44년 여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843년이 아니고 44년이 아니고 1843년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 1844년 기별을 출발시킨 장본인은 누군가 하면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에 의하면은 2300주야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주전 45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를 이제 주전 457년에 해가지고 이것이 2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1844년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몇 년으로 잡았는가 하면 1843년으로 잡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주전에서 주후로 넘어갈 때 0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바로 넘어갑니다. 연대는. 그런데 이 0이 없으면은 바로 더하고 빼면은 숫자가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바로 457년에다가 이제 2300을 이렇게 빼서 계산하니까 184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림운동 초반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간 연대는 1843년입니다. 근데 1843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연구해 보니까 아, 1년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다시 1년을 더한 거예요. 물론 더한 것도 적용이 잘못됐지만 이 계산 자체는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두에 1843년으로 정해 나왔기 때문에 이 재림기별, 이 밀리엄 밀러의 운동과 함께 증거된 것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1843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던 사람들도 뭘 다 들은 겁니까? 새천사의 기별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 사람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아까 그 특별 부활하고 연관돼가지고 다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뭐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와 관련된 성경 예언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니엘도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깨닫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한, 이 마지막 시대와 사건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여러 차례 마지막 때라고 들었지만 본인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니까 너는 어떻게 알아? 갈지어다. 이거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로부터 굉장한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이치를 이렇게 상세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18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도표를 보시면 이 세 가지 2300주야, 그 다음에 1260년, 또 1290, 1335가 다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마지막 1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걸 깨우쳐준 다음에 이제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제 가서 뭐 하라? 아까 갈지어다 그랬죠? 갈지어다.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마지막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알 수가 없었고 이제 다니엘에게는 돌아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니엘이 일어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니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시간을 평안한 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성도들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 아닙니까? 예. 끝날에는 마지막 시대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모든 성도들은 큰 보상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마침내 다니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모든 성도들은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일시의 고통, 당했던 시련, 당했던 핍박, 억울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약속과 보증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집회와 함께 모든 다니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2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므로 끝날 것입니다. 그날에 다니엘을 공부하신 모든 성도들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미련하고 추한 인생들에게 하늘의 그처럼 밝고 오묘한 섭리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직접 배우는 배우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리를 찾게 하시고 겸비한 심령으로 진리를 갈급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다니엘서 세미나에 계속해서 참석하신 신실한 주님의 종들의 삶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애에서 날마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고 찾다가 마침내 진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는 한번 치고 마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